요즘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모로 다시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알려줘야 되겠다 이런 그 필요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달했습니다. 교회에 오시면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마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이런 거 빼고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은혜. 그렇죠?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교회에 오시면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들을 겁니다. 로마서 1장 16에서 17절 가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권능을 주시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엔 이방인에게다. 그 다음 구절에 가서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그 권능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데 그 권능의 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이 죽었던 몸이 부활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침례교회 예배에 나오신 아마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을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에요.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 받자마자 그냥 하늘나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자마자 이 모든 거 다 걱정, 근심, 염려, 질병, 고통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구원 받고 그냥 곧바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가서 영원 무궁토로 산다 그러면 뭐 더 이상 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데 실제로 구원 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 가운데 살고 있어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범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실제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그런 문제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60이 넘도록 이제 살다 보니까 참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참 많구나. 욥의 표현대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에게는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있다. 이게 사실임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날부터 우리에게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다. 조금 나이가 드시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일일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청자님들,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 평균적으로 오래 살 사람들, 저보다 이제 평균적으로 오래 살 그런 사람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은 실체와 증거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잡았어요. 실체와 증거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잡았냐? 믿음을 따라서 성화의 길을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실제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공통적으로 발생하게 되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앞으로 오래 살 젊은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점을 정말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믿음의 길로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조금 한번 알려줘야 될 이런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달합니다. 제가 미국 가기 전에도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어디서 했냐? 히브리서에서 했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초보 원리 교리들을 떠나 이제는 성장해야 된다. 오늘도 제가 히브리서를 들고 이제 나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킹제임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친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구원받은 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지금 21세기에 자동차 좋은 거 타고 아파트 살고 뭐 냉난방이 되고 이런 데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또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 이단 정죄하고 콜로세움에 가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뭐 이렇게 좀 무서운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을 믿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든 관례, 의식, 전통, 그 다음에 일가친척 다 버리고 일가친척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퇴출되니까, 출애가 되니까, 그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고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을까.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얼마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었을까. 엄청나게 힘든 이와 같은 핍박이 그들에게 이제 가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제 못 살겠구나 이대로는.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려고 그래요? 타협하고 그 다음에 배도하고 배교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10장에는 구약과 신약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구약에 능통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 너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고 구약시대의 대언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고 너희가 가장 위대하다고 이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들어간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고 구약시대 그 희생예물, 염소와 황소와 수소의 그런 피로는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는 게 불가능해서 매번 드리지 않았냐. 그렇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이 희생물을 드리지 않았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완벽한 희생물이 되셔서 단 한 번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예물, 이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다시는 죄들로 인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에 예표로 주어진 이런 모든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 실체의 예수님을 1장에서 10장까지 이제 소개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어 일단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에게 구원받아야 되고 그 뒤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11장, 12장, 13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1, 12, 13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요 근래 히브리서를 여러 차례 읽어요. 다시 한번 주석도 보고 이렇게 읽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냥 구절구절 아, 정말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정말 읽고 있습니다. 10장 배경 설명을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1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단번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양들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이렇게 피를 뿌리고 하는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단 한 번, 그렇죠? 영원 무궁한 그와 같은 희생 예물이 되어 주셨다. 10절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다. 한 번, 영어에 once,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once, 한 번이에요.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열 번이 아니라 단 한 번, 한 번. 예, 그래서 14절에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오직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분 안에 두게 될 때 영원 무궁토록 구원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가 되고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된다.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결과 16에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죄들과 불법들을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단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죄와 불법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번 속죄, 이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들로 인한 또 다른 희생예물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인지 하고 19절에서 이제 2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고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이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갈 것이니라.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온 일 게을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사람들이 하는 습관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하는 습관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런 일을 폐하지 말고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6절에서 39절은 제가 읽지 않고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고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피에 그와 같은 효력에 의해서 계속 이 희생 예물을 드리는 유대계 전통에서 이제 벗어나서 영원 무궁토록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너희가 핍박이 너무 심하고 하니까 믿음을 버리고 배도하려고 한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생기려고 한다. 26절 가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가 누구예요? 거기 가서 보면 22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 몸이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너무 핍박이 심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 근데 지금 히브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일이 지금 막 발생하려고 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점은 뭐냐, 구약시대에 모세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길 희망해서 이집트를 이제 벗어났어요. 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벗어나고 구원받았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들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어린 양을 죽어서 어린 양을 두 기둥과 임방에 갖다 그 피를 뿌릴 때 파멸시키는 자가 그 집을 넘어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집트를 버리고 떠났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 그런데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느냐. 아시는 것처럼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이들이 돌아와서 땅은 좋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열매는 다 좋은데 사람들이 그냥 거인이고 우린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아, 이렇게 되니까 백성이 동요해서 그 사람들 말이 맞다 그러고 도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져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20살 이상이 되는 장정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글빙글빙글 돌다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어요. 원래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구원은 받았는데,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40년의 생을 마감하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으로 많은 죄를 졌어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구원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다음에 우상을 숭배해요. 돌로 나무로 뭐 해갖고 우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을 벌여요. 여러분 이거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음행을 벌이고 하나님을 시험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이렇게 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 쓰러져 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사장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우가 술 취해갖고 하나님 앞에 이상한 불을 가, 여러분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 취해서, 그렇죠, 이상한 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불을 가지고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다가 즉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레위기 10장에, 민수기 16에서 17장 가서 보면 고라의 무리들이 또 등장을 해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매장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보장이 된 사람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어떻게 됐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다. 예, 다시 말해 가나안의 복, 성화의 복,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에서의 복을, 예, 원래 얻기로 그렇게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래서 성화의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드려, 지금 이 신약시대에도 성도라고 해도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나가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징계가 온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징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구약시대에 그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라.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그래서 바울이 12장 5절에서 11절을 따로 떼서 하나님의 자녀가 제대로 구원받은 이후에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그 징계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이 육체를 죽이시는 거다. 너무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1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것처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고 있으니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에 의거하여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구원의 안전보장이 약속이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이런 거 없이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타락의 길을 걷고 배도의 길을 걷고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구원은 잃지 않아요. 그런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즉사하는 그런 일까지 생길 수가 있다.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여기 10장 32절에 있는 것처럼 10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 확신에 큰 보상의 보응이 있다. 믿음의 확신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거, 약속하신 건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또 약속을 받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뭐를 약속받아요? 보상을 약속받는 거잖아요. 보상, 가나안의 축복. 그 보상을 약속받는 그 보상, 그걸 받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요약해서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에 나온 말씀이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성경에 총 4번이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로마서는 의인이 되는 길, 그건 믿음으로만 된다. 여기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하박국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히브리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예를 들어주면서 쭉 성화의 길을 풀어준 게 11장, 12장, 13장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뒤에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지만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게 39절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른 자들, 가나안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서 다 쓰러져 죽은 이런 사람들에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성화의 삶을 살아서 혼을 구원하는 이런 자들,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속해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믿음이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이걸 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믿음은 구원받을 때 필요한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는 물론 그 믿음에서 성화의 믿음으로 쭉 연결되는 게 사실이지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발휘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험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낙담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일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면서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성화에 필요한 그런 믿음,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읽었습니다. 가서 읽어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영어로 가서 보면 소망이라고 돼 있는데 hope로 돼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거 뭘 바라요, 여러분? 예, 뭘 바라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걸 바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잖아요. 그거의 실체, 서브스탄스라는 그런 얘기를 썼어요. 실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죠, 이거? 무게가 있는 거 보이세요? 가로, 세로, 높이 이게 있는 게 보이세요? 이게 실체예요. 이게 실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꽉 쥘 수 있는 거, 이거.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기초와 같은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근데 이게 손으로 쥘 수 있다는 거예요. 저울로 갖다 대면 무게를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죄 없는 세상에서 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정말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꽉 잡을 수 있는 이게 믿음이다. 그 실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 보이세요? 예수님이 보이세요? 천국이 보이세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게 보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서 영원 무궁토록 산다고 하는 여러분 보이세요? 그거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 이상하거나 어디 이단에 빠졌거나 이런 거예요. 성경적으로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안 보이는 게. 근데 안 보이는 거 그것들에 대한 증거가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substance고 영어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evidence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새 뭐 법정에서 뭐 누가 나서서 뭐 하고 그냥 맨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지저분한 그런 일들. 그렇죠? 그럼 항상 판사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증거, 증거잖아요. 증거가 있냐 없냐. 우리에게 그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증거가 있다. 자, 이래서 이런 믿음 이런 걸 가지면 2절에 장로들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다.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고 하나님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 거기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동물의 세상, 식물의 세상, 이런 세상들, 우주 공간의 별들의 세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니까 순식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6일 동안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깨닫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빅뱅이라고, 진화론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허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 우주 공간의 모든 것,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그 뭐예요? 지금 나타나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거 강대상이 있어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저기 있는 나무로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저기 있는 나무는 이런 물질 존재하던 걸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생겨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특징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자, 믿음이 실체고 믿음이 증거라고 하는 거를 4절에서 40절까지 전체를 할애해서 구약 성경에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을. 자, 그래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 이야기예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창녀, 라합. 그 다음에 그죠? 32절 또 가서 보면은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돼?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이거 나열하다 보면 이거 성경 전체를 나열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대언자들. 이거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맞죠? 이거 다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특별히 그 다음부터 33절부터 그 다음부터 38절까지는 엄청나게 고난을 당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 톱으로 썰려, 예수의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톱으로 썰려서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도 있고, 그저 동굴 속에 들어가서 몸을 피신하고 그러고서 산 사람들도 있고, 토굴 속에서 산 사람들도 있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쫓겨다니며 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며 참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 아브라함과 같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 그 쭉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9절에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을 한 절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39절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자기들이 살던 그 당대에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 그 약속 있잖아요. 뭐 해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당대에는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당대에는 받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며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냥 꾸준히 정진해 나갔다는 거예요. 자기들 당대에는 못 받았어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주여 주십시오 막 그냥 막 기도하고 오늘 당장에 뭐 일주일 안에 뭘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믿음이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기대와 희망 속에서 일생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가서 보니까 15장 5절에서 6절에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이러고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 약속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줬어요. 자,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에 별들처럼 늘어나고 바다의 모래처럼 늘어난 걸 아브라함이 봤습니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실체가 있다. 별들처럼 모래처럼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가 된다는 그런 사실, 그 실체를 부여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것들, 그것들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로 그럼 아브라함이 낙담하는 일이 없었겠어요? 죄를 안 지었겠어요? 예. 좌충우돌하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 한나도 살지 않고 그냥 곧장 이렇게 나가는 탄탄대로가 그에게 열렸겠어요? 성경 가서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우리와 공통적인 그와 같은 죄를 짓고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냐.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묵묵히 자기 일을 진행하면서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떨 땐 거짓말할 때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렇죠? 자기 아내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굴이 얼마나 뜨끈뜨끈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이에요. 이런 일을 계속 겪으면서도 뭘 가졌어요?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할 일 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약시대에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던 그런 때였는데 지금 이 신약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주어진 이후에는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뭘로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계시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이걸 가지고 믿음의 실체, 믿음의 증거 이걸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예요? 당대에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2000년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유대인들이 늘어나서 하늘의 별들처럼, 이거는 수사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예,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유대인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2000년이 지나니까 그 가운데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증거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몇 절을 보시냐 하면 사라 이야기를 잠깐 하고 12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12절에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몇 년 뒤에? 2000년쯤 지난 뒤에. 맞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이루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아, 여자가 있어야 씨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브라함의 하자는 대로 한 게 아니다. 거기 9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에 믿음을 통해 사라도 친히 나이가 지났을 때 89세에 수태해서 90세 아기를 낳았는데, 여러분 90세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키우겠어요? 그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살아도.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신약시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결과가 2000년 지난 뒤에 메시아 출현으로 성취가 되고 실체로 나타났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하늘의 별들처럼, 그렇죠, 바닷가의 모래처럼,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끝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일, 그 일이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일어났는데, 아브라함 당시에는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뭘 붙잡았어요? 실체, 실체. 증거를 붙잡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사라와 함께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다.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이다. 모세에 대해서 26절에서 28절. 모세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예수님을 봤습니까, 모세가? 보지 못했어요. 다만 메시아가 온다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래서 내가 지금 이집트의 왕자로 살고 있지만 이거 세상 거 이거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는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보물 보화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런 치욕과 수치 이거를 감당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다.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실체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과감히 버렸어요. 세상을 과감히 다 버렸어요. 세상이 주는 욕망과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을 과감히 다 버렸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며 어땠어요? 견뎌냈다. 여러분 믿음은 견뎌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견뎌내는 거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거 이런 거 다 지켰는데 이건 다 예표잖아요. 실체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 1500년이 지나서 그 실체가 드러났잖아요. 증거가 눈으로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내용 여기 있는 게 다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나타날 때 어떤 일들이 생겼냐. 제가 두 가지, 세 가지로 요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대개는 반대로 행하는 그런 일이 생겨났어요.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왕자가 됐잖아요.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그 당시 이집트는 세상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고 여기에 왕자가 됐으니 세상적으로 따지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가져. 뭐 스마트폰이다 뭐다 할 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가장 좋다는 거. 그거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세상과 반대로 살기로 작정하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난 이런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이거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에다가 베팅을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영원한 거에 베팅을 해야 된다. 아, 이 세상 버리고 이 세상 떠나서 저 중들처럼 산속에 가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박혀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방식대로, 문화대로, 철학대로, 세상 살아가는 그와 같은 양식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공통적으로 이러한 일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재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 여기에다 베팅을 하지 않고 다가오는 세상의 전 삶을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삶에, 다가오는 영혼에 전 삶을, 시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재물, 자산 이런 모든 걸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 아이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그런 일, 거기에 목숨 걸지 않는다. 아브라함 가서 보면 11장 9절에서 10절,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체류하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체류하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텐트 쳐놓고 그리고 이제 옮겨다니면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왜 좀 크게 성도 짓고 돈도 많은데 모두 짓고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냐? 거기 10절, 그가 기초들이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 땅이 아니라, 그렇죠,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그 도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예루살렘, 그렇죠? 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내가 모든 걸 투자해야지. 이 땅에 모든 걸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형편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일 다 해가며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항상 초점은, 예, 세상에서 일하다가도 정신 딱 차리고 집에 가거나 뭐 하면서 하면 초점은 하늘나라로, 예, 초점이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주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되고, 너 왜 우리하고 똑같이 살지 않아?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예, 사람들에게서 좋지 않은 그런 평판을 들을 때가 있고, 아, 그렇게 되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가 아니라고 그냥 왕 앞에 가서 거짓말도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렇죠?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기독교에서만 발견이 된 아이러니예요. 기독교에서만 발견이 되는 역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게 진정한 그런 믿음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그냥 가난하게 살고 그냥 쭈그러지게 살고 뭐 이렇게 평편없이 살고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저쪽 어디에 산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살았어요. 다윗이 열심히 살았어요. 모세가 열심히 살았어요. 예, 여호수아가 열심히 살았어요. 다니엘이 열심히 살았어요. 요셉이 열심히 살았어요. 세상에 우두머리가 되고 으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나서, 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항상 초점이 어디로 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 있었다. 영원한 것,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 그저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거, 예, 여기에 모든 초점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 믿음의 삶이다. 그럼 여러분, 고독한 삶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찾아 살아야 되겠다, 뭐 그냥 거기에만 혈안을 써서 공부도 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해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예,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 있다. 그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인내하며. 원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할 일 하면서, 원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으세요. 할 일 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거다. 할 일 하면서. 근데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실체와 증거가 필요해서 너무 길게 잡을 수가 없어서 원래 제목은 할 일 하면서 증거와 실체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거다.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뚝 자르고, 그래서 증거와 실체를 가지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적인 문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그럼 이렇게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항상 기쁘고, 어려움은 전혀 없고, 낙담하는 일 전혀 없고, 우울증 같은 거 걸리지 않고,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냥 항상 승리하는 그런 탄탄대로의 삶이 그 사람 앞에 열릴까요? 여러분, 그럴까요? 예, 아니에요. 이렇게 믿음의 길로 들어서고 항상 시간만 되면 영원한 걸 사모하고 하나님의 걸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도 어려움 겪고 죄도 짓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해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훌륭한 설교의 황태자라고 한 이 스펄전 목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예요? 우울증. 1년에 몇 개월 우울증 때문에 설교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안식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안식을 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60도 못해서 죽었잖아요. 이 스펄전 목사가. 예, 그런 일이 아니 스펄전처럼 그렇게 훌륭한 그런 목사님도 그렇게 우울증 걸립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기질적으로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이런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게 돼 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예, 믿음의 이런 그 행로에 들어섰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탄탄대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의 실체, 믿음의 증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것을 우리가 보느냐 11장 6절 어려움 닥치고 가다 보니까 자꾸 뭐가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닥쳐요. 그러면 11장 6절을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첫째 항상 여러분 살다 보면 저도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이 목사에게도 들어요. 너무 힘들면 그럼 여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와 증거는 어디에서 발견돼요? 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계룡산 가서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자는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그런 분이란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진행을 했고 다윗이 행진을 했고 모세가 행진을 했고 여호수아가 행진하고 아벨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가인에게 올바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이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준 그런 분이라면 그러면 지금 내게 실체와 증거가 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명심을 하고 10장 다시 35절 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참고 인내하며 할 일하고 실체와 증거를 가지고 산다. 근데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가다가 아유 너무 힘들어. 이렇게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하나님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되지 말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그 복, 성화의 복 이런 걸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믿어서 혼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살다가 보니까 자꾸 확신을 잃게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서 그게 바로 접니다. 제 아내와 함께 이번에도 여행을 갔다가 아유 참 당신은 참 믿음이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큰일이네. 제가 제 처에게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너무 없어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는 항상 3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뭐만 생각을 하느냐. 여기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꽃도 보고 고양이도 보고 상어도 보고 그저 하늘도 쳐다보고 별들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생겼을 리는 없지. 그럼 어떻게 이게 그냥 생겨요. 그렇죠? 그냥 생길 리는 없지 하고 생각하고 정신을 다시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시편 8편을 읽고 시편 139편을 읽고 나를 만드신 창조자가 계시구나.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외에는 내가 여기서 벗어날 것이 없구나. 다시 한번 되뇌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 목사도 그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고 모세도 그랬을 거고 다윗도 그랬을 거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제 삶을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을 여러분에게 잠시 그래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가정의 세 아들들 중에 이제 맏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6.25 사변 이제 일어나서 북한에 살다가 차출이 돼갖고 인민군 병사로 내려왔다가 붙잡혀갖고 거제도 반공 포로가 돼서 그래서 이 남한 땅에 혈혈단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되니까 낙담하고 이렇게 술고래가 돼서 그냥 술을 퍼먹고 이런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집안이 가난한 이러한 그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제 어머니는 제가 17살 때 아마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갈 때 갑자기 그냥 이 골로 이런 게 폭발해갖고 간장을 데리는지 이런 일 하다가 전신 화상을 입고 무려 한 45년 이 동안을 평생 동안 이 상처를 가지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주 삶이 180도 바뀌게 됐어요. 오늘 이야기로 얘기하면 믿음의 실체와 믿음의 증거를 가지게 됐어요. 사는 거 힘들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믿음의 실체, 증거를 가지고 그래도 아들 셋을 둘 공학과에서 만들고 하나 고등학교 교사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갔어요. 저는 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과 인내, 그 다음에 기도로 믿음의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그런 복입니다. 대학교 이후에 지난 한 45년 동안의 삶을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 목사님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렇게 강건한 삶을 살고 그랬냐 그러면 저 그렇게 산 적이 없습니다. 산 적이 없어요. 매 순간 제게도 어려운 일 무언가를 결정할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도사가 아닌데 어떻게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올바른 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그냥 발걸음을 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무슨 눈에 보이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올바르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냥 발걸음을 뛴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교를 갈 때도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나왔는데 혹시라도 재수를 하면 우리 집안이 가난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겠구나 해서 등급을 낮춰서 제가 인하대학교를 가고 마침 전액 학비를 다 준다 그래서 또 끝나고 나면 교수 요원으로 해준다고 하는 그런 특별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거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캐나다로 제가 유학을 갈 때 저희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신장병으로 몸이 이렇게 퉁퉁 불어나서 세상적으로는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맏아들에 이런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발을 뗀 거예요. 그냥 발을 뗀 거다. 역시 집에서 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됐어요. 지금부터 정확히 40년 전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우리 둘 다 가정이나 아니면 외적인 이런 모든 걸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말 그대로 빈털털이에요. 제 아내도 빈털털이 저도 빈털털이 다만 양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아내와 그 처가의 그런 사람들의 성품이 좋았습니다. 또 결혼해야 된다는 필요가 둘이 있어서 그래서 그냥 100불짜리 결혼 반지 하나씩 하고 그리고 결혼한 거예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냥 믿음의 발을 띈 거예요. 그 이후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 들어가서 아이들 출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박사학위도 마치고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직장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다시 이제 할 수 없어서 찾다가 또 대학교 제가 다니던 데서 이제 직장에 나와서 교수생활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말 그대로 교수가 된 거예요. 교수요원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뭐 그걸 뭐 바라고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교수가 이제 돼서 지금 31년 마치고 32년째 이제 들어갑니다. 자,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셋을 낳는데 자, 아이들 한국에선 도저히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성경을 번역한다, 뭘 한다, 아이들 봐주고 뭘 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에 지금 아이들 대학 보내는 거 다 부모가 하는 거예요. 거기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공립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 외할머니가 있는데 아이만 보내야 되니 아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공립학교라고 하는데도 난장판이고 어렵다고 하는데 공립학교 다니다가 아이들이 좋지 않은 데로 빠져갖고 나쁜 길로 갔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보낸 거예요. 믿음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해서 제가 이제 3년 만에 이제 그림을 몇 가지 이제 보여드립니다. 3년 만에 미국에 이제 갔어요. 저렇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셋이. 예, 셋이 이제 다 성장을 했어요. 큰아이는, 예, 중학교 때 알게 된 이왕루 목사님 아들 이제 기쁨이하고 이제 결혼했어요. 제가 믿음으로 허락했어요. 둘 다 무일푼에 빚이, 둘 다 학비가 2억, 3억, 3억씩 다 학교 다닌다고 다 빚지고 다 그러고 있는데 그냥 믿음으로 허락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막내가 먼저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아, 막내가 결혼한다는데, 아, 친구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는데, 글쎄, 흑인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아, 이러니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았어도 미국 사람하고 결혼한 건 생각 한 번도 안 해봤고, 더구나 흑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안 된다고, 나 죽는다 그러고 별일을 다 하고 다 그랬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냥, 예, 예, 자기는 무슨 수가 있어도 결혼해야 되겠다. 그때까지도 편견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예,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혼이 들어있고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걸 생각이 이제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또 허락한 겁니다. 또 얼마 지나서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결혼했는데, 둘째 아이가, 결혼 못 한다고 그냥 계속 찾고 있는데, 어느 날, 예, 학교에서 사귀었던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아, 그냥 너무 좋게 보이더라고, 아이가. 그래서 어떻게 또 믿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라고 이제 허락을 했어요. 한번 가서 이제 보시죠. 그래서 저희 우리 사위들, 제가 제일 작잖아요. 제일 큰 애는 195cm인가가 되고, 예, 그 다음에 가서 또 보죠. 이렇게 해서, 예, 여섯 명의 손자, 손녀들 이제 이게 낳게 됐고, 이번 6월에 또 하나가, 막내가 또 하나를 낳아요. 이래서 이제, 예, 가서 보니까 두 명에서, 예, 넷이니까 열둘, 열넷에다가 이번에 하나가 나니까 열다섯으로 늘어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 열다섯으로 지금 늘어나서 저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손자, 손녀들 지금 여섯이 있고, 하나가 이제 6월에 또 나오게 되죠. 예, 또 넘어갑시다. 예. 이번에 가서 한 주를 이제 클리브랜드에 가서 우리 온 가족이 다 떨어져 사니까 모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네 가정이 다 떨어져 사니까.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누구에게 뭘 강요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내가 목사라고 해도 다 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그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다 시차가 바뀌고 뭐 이렇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예, 그래서 그럼 같이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다 믿음 안에서 다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그날 마침 제 처남이 아이들 둘하고 이제 같이 방문해서 그날 18명인가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즐겁게 이렇게 지내고, 예, 마지막으로 사진도 한 장 찍고, 이렇게, 예, 핸드폰 이거 해서 찍은 거라 큰 얼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큰 사위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다 그냥 뭐 계획하거나 뭘 어떤 뭘 앞날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의 발걸음을 뗀 거예요.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다 잘 산다고 하는 게, 어떤 분이 이 사진을 아마 제 처가 누구에게 보냈더니, 목사님네 가족은 명품 가족입니다. 아유, 그래서 속으로, 아유, 명품은 무슨 명품인가 이게. 여기 이렇게 살아도 다 어려움 겪고 슬픔 있고, 그렇죠, 우울증 겪는 사람도 있고 낙담하는 사람도 있고 일이 안 돼서 우는 사람도 있고, 이번에서 가서 보니까 아빠 앞에서 울고, 그냥 딱 그런 일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는다 그래 해서 모든 게 그냥 탄탄대로 모든 게 아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 희희 낙낙하고 저런 것 같아도,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여러분 가족의 삶이나 다 믿음 가져도 어떻게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면 믿음 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할 때 그냥 두 가지만 보시면 돼.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성품이 좋은 사람인가. 특히 여자아이들 같으면 하나만 더 추가해서 남자가 먹여 살릴 능력이 있는가. 그 세 가지만 보면 돼요. 남자는 두 가지만 보면 되고, 믿음이 있냐, 성품이 좋으냐, 남자는 먹여 살릴 능력이 있냐, 이 세 가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31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왔는데 성경을 번역한다고 하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앞날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얼마 걸렸어요? 3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번역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야, 이거에 30년, 30년 내 모든 젊은 시절에 좋은 건 다 여기다 갖다가 그 시간을 집어넣는데, 예,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믿음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교회도 무슨 앞날이 이렇게 탄탄대로처럼 열리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할 수 없어서, 예배드릴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앞날을 모르고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내 집과 전 재산 다 내가면서 걸어가면서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망해도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 그냥 믿음으로 발걸음을 뗀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제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 예배당 건축하겠다는 거, 그날 오케이 하는 그날이었어요. 결혼하는 날도 아니고, 예, 뭐 아이들 출산하고 이런 날도 아니에요. 이 예배당, 서창 예배당을 짓는데 120억, 130억이 드는데 이게 중간에 폭삭 망하면 나는 다 없어지는 거, 다 모든 거 다 여기다 올인했으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교인들 다 헌금하고 뭐하고 다 한 거,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 하다가 잘못되면. 그러니까 선뜻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자꾸 가고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합시다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해서 지금 여기 서창 캠퍼스에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5년, 6년 동안에 마제스티 에디션 이거 교정한다고 6년 동안 이렇게 교정했어요. 죽어라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해고 놨더니 출간 이후에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일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냈던 그런 책들 다 교정하고 이렇게 해갖고 목사님들에게, 성도들에게 다 무료로 배포하는 그런 일을 또 해야 되겠다, 이 마음속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몇 권의 책을 이제 다 무료로 보내준 그런 일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몇 페이지냐? 만 페이지, 만 페이지. 여러분, 이거를 다시 교정을 보고 이 마제스티 에디션 하다 맞추고 우리 성도들하고 이거 하는데 1년이 지금 걸렸어요. 여러 형제자매들이 도와줬는데,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는데 너무너무 기쁘다고 얼굴이, 그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냐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참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확신을 들지 않고 믿음이 떨어져갖고, 예, 그래서 정말 불신의 그런 삶이 내 앞에 닥치면은 어떻게, 여기 히브리서 말씀 읽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믿음이 더 떨어지면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예,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렇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피 외에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되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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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창조자 계심을 믿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제가 꿈에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경이 이걸 어떻게 해요? 부둥켜 안는 거예요. 부둥켜 안는다. 히브리서 가서 보니까, 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끌어안았다. 인브레이스했다는, 끌어안았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끌어안았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끌어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실체 증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이거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고 믿고 이거를 부둥켜 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실체와 증거를 부여잡고 살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도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뭘 가지고? 믿음의 실체와 증거를 어떻게 끌어안으면서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다시 한번 말씀,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한다. 앞날을 다 알고 발을 띄는 게 아닙니다. 예, 앞날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발을 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하고 비교하면 말 그대로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한 가지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다윗이 죄를 짓고 누가 죄를 짓고 죄 지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것만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딱 쓰게 되면 하나님 그 모든 거 다 감추어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보신다. 앞으로 저도 흔들릴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흔들릴 거예요. 여러분도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실체 증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일 하면서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내 사위들도 마찬가지고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고 킹잼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함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족 안에서도 예, 저도 계속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그 먹자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 아내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도 기쁨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믿음의 실체,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도 우울증 겪는 분, 낙심하는 분, 고통받는 분, 그렇죠? 암 등으로 투쟁하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들의 실체, 이 실체를 이렇게 꽉, 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로세로 너비가 있는 이거, 이 실체를 꽉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 이걸 꽉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할 일 하면서 인내하며 참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예배 드리기 전에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1641년에 노이마르크라고 한 사람이 작사한 건데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오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신다 이 아름다운 찬송의 말씀이 우리 사랑 침례교회 또 우리 가족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귀한 일이 발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